마태복음 47번 메시지 영광에 이르는 노정 여섯 번째 마태복음은 종종 겉으로 보기에는 연관이 없는 것들을 함께 연결합니다. 우리는 15장 끝에서와 16장 시작에서 이것을 봅니다. 왜 16장 1절은 주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까? 이것과 16장 끝과의 연관은 무엇입니까? 15장 끝에서 마지막으로 다루어진 것은 단체적인 먹음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4천명의 남자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먹었습니다. 16장 1절부터 12절은 15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에 게시된 교리의 깊이를 탐사해 볼 때 우리는 거기에 연관이 있음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함.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 올 때 우리는 어떤 누룩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6장 1절부터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제시된 시험이 아니라 누룩입니다. 주 예수님께 대한 시험 안에 감추어진 누룩이 있었습니다. 누룩은 발효시키는 매개체로서 떡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을 때 또한 누룩도 먹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이는 누룩이 떡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제시된 시험 안에 감추어진 누룩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누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15장은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15장 1절부터 16장 12절에서 마태의 기록은 먹는 문제와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를 더럽힐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외적인 씻음이 아니라 내적인 먹음입니다.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길이며 먹는 것은 이방 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심지어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며 먹음으로써 우리는 무한량하고 무진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단체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룩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 안에 감추어진 종교적인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대 근본주의자들이며 사두개인들은 고대의 현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의 그 둘 모두가 언급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종교에도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인 근본주의자들은 건전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며 두 번째 부류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는 떡으로서 제시되었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이 손상시키는 누룩을 감추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리스도는 떡이었으며 종교인들, 즉 고대의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에게는 모두 누룩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간교함으로 누룩은 떡 안으로 기어들어오려고 합니다. 누룩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고운 가루이십니다. 그러나 변절된 로마 카톨릭 교회인 여인이 누룩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운 가루 안에 감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룩은 고운 가루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을 부패케 합니다. 15장에서 우리는 떡이 단지 이방 개들에게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함을 보았습니다. 16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경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먹는 것을 주의하라. 나를 먹는 것은 옳지만 너희는 종교적인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근본주의자들이건 현대주의자들이건 은밀한 어떤 것, 즉 감추인 누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5장과 16장의 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단체적인 먹음에 대해 기록한 직후에 누룩에 대해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단체적인 먹음을 누리고 있는 동안 누룩이 은밀하게 기어들어오기란 쉽습니다. 결국 누룩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하여 매우 주의하지 않았으며 오순절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먹어왔었던 떡에 전체적으로 누룩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6장 6절과 11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의 경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언이었습니다. 15장 끝에서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떡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더러운 개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먹은 후 그들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 분명해졌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를 먹는 것과 단체적으로 먹는 것을 누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에 가려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으로 누룩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손상시키고 부패시키는 어떤 것을 은밀하게 가져오는 데 있어서 원수에게 이용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주 예수는 죄인들에 의하여 취해질 떡으로 오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거듭날 것이며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오는 종교적인 누룩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높이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법으로 말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항상 얼마의 누룩을 갖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가림알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손상시키고 부패시키는 어떤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늘에 속한 떡으로 누리고 있을 때 누룩에 대하여 주의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누룩은 언제나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은 또한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태는 이런 종류의 누룩을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그 목적이 먹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어떤 것을 취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것도 그 안에 누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명백하게 사람들을 손상시키려는 방법으로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무도 그들에게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같습니다. 만일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는 가르침의 가르침이 거듭됩니다. 모든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당신에게 주려는 가르침이 당신을 손상하거나 당신을 미혹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어떤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가르침이 선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룩이 종종 종교적인 가르침들의 은폐 아래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진 하늘의 떡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사탄에 의해 사탄으로부터 보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떡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원수는 누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넣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며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취하고 있을 때 누룩을 넣으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천주교 안에서 분명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음식이 되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누룩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되셨다니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실행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크리스마스 댄싱 파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누룩이 있는지요. 크리스마스는 누룩으로 충만하여 고운 가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실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은 목사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야 합니까? 자신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루터교나 침례교 같은 교파적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 또한 누룩입니다. 이 모든 칭호들이 누룩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찬양하여 노래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나 독창자를 갖는 것은 누룩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예수를 먹는 것을 누리지만 감추인 종교적인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도 집회에 독창자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고 이상히 여깁니다. 5. 우리는 이런 종류의 누룩을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요. 떡 안에 감추어진 누룩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유혹. 표적을 부함. 마태복음 16장 1절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말합니다. 누룩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표적들, 즉 기적들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기적들보다 더 기만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당신 앞에 그의 형상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형상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했다 합시다. 당신은 이것에 의해 쉽게 속을 것이며 이것은 놀랍다. 만일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이 형상으로 말할 수 있게 하겠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룩은 언제나 기적의 간교함을 통하여 기어들어옵니다. 16장 1절부터 12절에서 두 가지 열쇠가 되는 단어는 표적과 누룩입니다.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 예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순수한 떡, 곧 순수한 그리스도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그분 자신이 유일한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없음.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청기는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들은 한편으로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세대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음. 4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시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로 향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흘 동안 있은 후에 밖으로 나와 그 세대에게 회개를 위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보낸 선지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로 향할 것이었으며 사흘 동안 땅 속에 장사된 후 부활하여 이 세대에게 구원을 위한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 악하고 음란한 유대의 종교적인 세대에게 만일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로 구원받도록 주님이 다만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큰 표적이 되고자 하심을 가리킵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기적들이 필요치 않다. 너희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분별해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부활한 분으로 나를 믿고 너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이 한 것처럼 회개해야 하며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생명으로 나 자신을 너희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 부활할 것임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이 세대를 위한 표적이다. 어떤 표적도 주어질 수 없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표적,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너희는 회개해야 하며 나를 너희의 떡으로 너희 안으로 영접해야 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시점에서 주님은 누룩에 대한 문제를 내놓으셨으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외식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부활과 천사들과 영들을 부인하는 오늘날의 현대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순수하지 않고 악하며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그 누룩이 보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표적과 누룩이라는 말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기적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순절 운동에서 소위 신유 예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말해서 거기에는 상당한 누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본질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적, 모든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참된 기적에는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표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들은 단지 누룩의 부류가 될 것입니다.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 소위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룩의 일종이 되어버렸고 방언을 하는 매우 많은 이들이 이 실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회에 올 때 그들은 단지 그가 방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만을 주의하고 그 방언이 참되고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방언에 나타남이 있는 한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누룩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순수한 떡,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표적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누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모든 종류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에 관련된 마태복음의 부분에 이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부분과 앞부분인 1절부터 12절과의 연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13절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룩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거룩한 땅의 북쪽 지역, 경계 구역에 가까운 헐몬산 기슭으로서 주님이 변형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낡은 유대교의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새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그러한 깨끗한 분위기의 장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의 생각을 거룩한 도시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종교적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분 자신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맥박인 교회에 관한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관한 이상이 베드로에게 온 것은 바로 이 장소에서였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천국을 이끌어오는 수단으로 계시되고 언급된 것도 바로 이 장소에서였습니다. 여러 달 전에 몇 형제들과 나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빌립보 두 곳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지저분하고 끔찍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분위기는 숨막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본 것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얼마나 신선했던지. 요단강의 새 근원 중 하나인 분천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곳에 머물러 점심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신 것은 그들을 예루살렘의 자욱한 종교적인 분위기와 유대 종교로부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인도하신 후에야 그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기에도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두 부분의 말씀의 연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연관은 바로 우리가 만일 여전히 종교적인 누룩에 영향 아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분명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분명해지려면 당신은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종교적인 중심으로부터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로부터 종교적인 관념들로 충만한 숨막히고 너저분한 분위기에서 떠날 뿐 아니라 종교적인 누룩을 일소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누룩이 있다면 당신은 가리움 아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눈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기 위해서 당신은 종교적인 중심과 소위 거룩한 것들과 장소들과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하며 모든 종류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순수하고 참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종교적인 누룩으로 적셔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가 16장의 첫 부분을 단체적인 먹음에 대한 기록 직후에 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려면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누룩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청명한 하늘과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이해, 즉 종교적인 누룩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교파들에 대해서 틀린 것이 없다는 관념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해가 감추어진 종교적인 누룩으로 적셔졌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외적인 짙은 안개는 만들지 않지만 내적인 옅은 안개를 만듭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안개가 있다면 우리의 이상은 흐려질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의 내적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안개로 자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조그마한 구멍이 나타나 청명한 하늘의 일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즉시 그 분명한 점을 덮어버립니다. 이러한 성도들 중 얼마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침례교라는 명칭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교파는 도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이상은 흐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이 여전히 누룩들, 곧 종교적인 관념들을 붙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누룩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내내 우리는 누룩의 영향 아래 있어 왔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나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양말이나 여러 가지 색깔의 전구로 장식된 나무에는 퍽 친숙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느낌은 완전히 누룩으로 침투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교회는 높은 탑과 종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 당신이 누룩에 영향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당신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당신의 존재의 누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중심지를 떠나서 북쪽으로 멀리, 즉 하늘이 청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모든 종류의 누룩에서 나를 순결케 하소서. 나는 밖으로나 안으로나 어떤 안개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청명한 하늘 아래 있는 청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기독교계 안에 있는 떡은 순수하지 못하며 누룩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에 의하여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그 그리스도는 누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와 교회에 대한 전파에 얼마나 많은 누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떡, 즉 교회에 관한 진리는 특히 누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전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역사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교회의 회의가 만든 많은 악한 결정들, 특히 에베소 회의에서 만들어진 결정, 즉 마리아 경배를 허가한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은사주의 운동이 가톨릭 교회에 침투되었으며 심지어 마리아 경배와 혼합되었습니다. 어찌 은사주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를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라디오를 통하여 천주교의 우상 숭배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버클리에 있는 어떤 무리는 우리를 조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왜 가톨릭을 조사하지 않은지 이상합니다. 왜 그들은 바티칸에 가서 이방신앙과 우상숭배와 이단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톨릭 교회가 아닌 우리들을 조사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악한 의도, 즉 우리를 억압하고 끝내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모든 구석에 감추인 누룩이 있습니다. 순수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온 기독교계 전체에 누룩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13장 32절에서 전부를 부풀게 했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룩을 대항하여 서서 순수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누룩에 대항하여 순수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음. 13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그 세대뿐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침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님. 14절은 그들이 말하되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껏해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지자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밖에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계시 없이는 그 누구도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님의 위임을 가리키며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삼일 하나님의 두 번째 분으로서 그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위임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은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아버지를 재현하고 그 영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종교와 대조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재현이요 죽은 종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축복 아래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해 계시됨. 17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합니다. 혈육은 사람을 가리키며 사람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들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아들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음. 18절에서 주님은 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아버지의 계시는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에 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머지 반, 즉 교회에 관한 것을 또 계시하셔야 했습니다.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에 의하여.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은 오순절날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주님의 예언은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변질된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 교파들로 구성된 기독교계는 주님의 교회의 건축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주님의 회복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 회복 안에서 찬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내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주님께 속한 것이지 그 밖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속한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교파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사물을 따라 이름 붙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이 이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다만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즉 베드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위에 세워집니다. 로마 천주교는 18절에 있는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를 암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이러한 이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반석은 다만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도 가리킵니다. 이 장에서 아버지는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온 하늘에 속한 계시가 반석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둘 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파들은 이 반석 위에 건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신예 교파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위에가 아닌 수침에 관한 계시 위에 건축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장로교파는 장로에 대한 교리 위에 건축됩니다. 마찬가지로 은사주의 교회들이나 무리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위에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사주의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그러한 체험들 위에 세워집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교파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위에가 아닌 오순절 복음에 대한 계시 위에 건축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위에 건축된 교회는 참된 교회요, 분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관념과 관점에 따라 무리나 또는 소위 교회들을 구성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념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반석, 즉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분열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세워진 것만이 교회입니다. 교리들이나 관점들이나 실행들이나 관념들 위에 세워진 어떤 무리도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주 예수께서 그 위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반석입니다. 그 돌로 18절에서 베드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하나의 돌, 즉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모든 믿는 이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돌들로 변화됨이 필요합니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함. 18절에서 주님은 또한 음부의 문들이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문들은 사탄의 권세나 흑암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반석인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위에 베드로와 같은 돌들인 변화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참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또한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인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여러 달 있었을 때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둥근 천장 위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몇 마디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나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인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음부의 문들이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패배시켰음을 가리키는가 봅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위에 건축되어야 하며 음부의 문들은 이 교회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임. 19절은 천국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앞절에 있는 교회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교회가 이 시대의 천국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언급하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확인됩니다. 열쇠들이 베드로에게 주어짐. 19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열쇠들은 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유대인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여는데 하나를 사용했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여는데 또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하늘에서 묻고 푼 것을 땅에서 묻고 품. 19절에서 주님은 또한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인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린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즉 권위의 문제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계시된 교회는 왕노릇하는 왕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묻고 푸는 권위가 여기에서 베드로, 즉 교회를 위한 사도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 그 자체에게도 주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교회의 백성이 땅에서 묻고 푸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묻고 풀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늘에서 이미 묻고 푼 것을 묻고 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비밀히 지킴. 20절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는 항상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감추어 있습니다.